시선 집중.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범입니다. 제70주년 제헌절 7월 17일 화요일 시선 집중 시작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저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나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을과 병의 싸움을 넘어서 갑과 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하게 사업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 이런 작업이 최저임금 인상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말하자면 편의점 점주와 알바가 다투게 할 게 아니라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관계,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관계를 다시 되짚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할 곳은 바로 국회죠. 그렇다면 국회는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부쩍 짜증을 내게 되십니까? 역대급 불볕더위 속에서 심신의 안정을 지킬 노하우 좀 알고 계신지요? 오늘 시선 집중이 준비한 질문이고요. 잠시 후 인터뷰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집중 1부 지금 시작합니다. 7시 26분 49초 오늘 아침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실시간 시선 집중 키워드 이하나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제헌절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오늘이 제70주년 제헌절인데요.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죠. 그리고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에서도 경축식이 열리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은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야 협치를 통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인천의 한 여고에서 국어 교사가 구지가를 가르쳤다가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구지가는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로 시작하는 우리나라 고대 가요인데요. 학교 측은 교사가 거북이의 머리를 남근에 빗댔고 수업을 들은 학생 대부분이 교사 교체나 사과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교사는 수업에서 배제됐는데요. 하지만 해당 교사는 문학적 해석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다른 발언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며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나설 축구 대표팀 명단이 정해졌습니다.
네, 김학범 감독은 최고의 성적만을 염두에 두고 20명의 선수를 선택했다고 밝혔는데요. 23살이 넘은 손흥민, 조현우, 황의조 선수가 와일드카드로 뽑혔습니다. 대표팀은 다음 달 9일 이라크와 평가전을 치른 뒤에 10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해서 2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한편 프로야구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하반기 일정을 시작합니다.
갑자기 서해안고속도로가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네, 어제 오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순산터널 부근에서 고속도로 노면이 갑자기 40cm 정도 솟아올랐습니다. 이 충격으로 달리던 차 넉 대가 파손되고 승용차 운전자 등 5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는데요. 한국도로공사 측은 무더위 때문에 도로가 솟구친 것으로 보고 밤샘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정상 소통되고 있습니다.
초복입니다. 오늘 날씨 어떤가요?
초복날 소나기는 한 고방의 구슬보다 낮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초복 무렵에는 조금의 비도 매우 기증하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오늘도 비 소식 없이 전국이 펄펄 끓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에 있고요. 낮 기온 서울이 34도, 경북 경산이 3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보양식 잘 챙겨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실시간 시선 집중 키워드 이하나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 브리핑 MBC 보도국 경제정책팀의 신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 이걸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 이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최저임금 만 원이라는 목표 자체를 포기했다는 뜻은 아니고 2020년이라는 시점은 힘들다 이런 판단입니다.
예.
인상 속도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고 임금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최저임금 인상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낼 수 있어야겠죠.
예.
정부뿐만 아니라 경영계, 노동계에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를 두고 아침 신문들은 청와대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해석을 내놨는데요. 세계일보는 논란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비판을 감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 작년 대통령 선거 때 5명의 주요 후보가
네.
시점은 조금씩 달랐지만 2020년 또는 2022년에 만 원을 달성하겠다 이런 공약을 다 내놨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을 줄이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최저임금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조금 전 7시부터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각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여 당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선 일자리 안정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연장할 것인지, 또 카드 수수료와 상가 임대료는 어떻게 인하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요.
예.
그 결과는 내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언론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저임금 인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을과 병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갑과 을 사이의 문제, 이것도 되짚어봐야죠.
네, 맞습니다.
가맹 수수료, 납품 단가 후려치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인들에게 부담되는 것들인데 이와 관련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언급을 한 게 있나요?
네. 타이밍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 모양새였는데 그렇진 않고요. 한 달 전부터 예정돼 있던 브리핑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가 됐습니다.
예.
원래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자연히 기자들의 질문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공정위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에 맞춰졌습니다.
예.
어제 발표 중에 전 이 내용에 가장 공감이 갔는데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양극화 문제, 각종 중소상공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하려면 카드 수수료 문제, 임대료 문제, 가맹금 문제 같이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수익성이 나아져야 한다. 그걸 법 개정으로, 조사로, 또 제재로 돕는 게 공정위 본연의 업무이자 급선무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맹본부가 가맹점들에 대해서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강화하겠다, 이런 말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외식업과 편의점을 포함해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가맹점주들이 겪는 단골 어려움 중에 몇 가지를 꼽아보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물품을 본사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통일성 유지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물건까지 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갑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군요.
네. 예. 또 광고나 판촉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점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처분하겠다고 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최저임금 놓고 경제부처 수장들의 다양한 발언들이 쏟아졌는데 여기에 대한 조간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경향신문은 심상찮은 최저임금 불안감에 불끄기에 나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예.
중앙일보는 김 위원장이 편의점, 외식업종 등을 운영하는 대기업의 갑질을 겨냥해 칼을 빼들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가 그 목적이라고 보도했는데 가맹본부에 대한 칼날이 결국 점주에도 상처를 입힐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함께 실었습니다.
예.
서울신문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틀을 개혁해야 한다. 현재는 대기업과 양대노총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 정작 최저임금 영향을 직접 받는 저임금 근로자나 영세 소상공인의 의견들이 묵살되고 있고 그 사이 정부는 공익위원들을 통해 정권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금 전에 중앙일보 보도 말씀하시면서 가맹본부에 대한 칼날이 결국 점주에게도 상처를 입힐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실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예를 들면 가맹본부에 대해서 뭔가 정부가 규제를 하거나 하게 되면 부담을 점주에게 떠넘기거나
네.
이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인가요?
네. 또 가맹본부의 이미지가 나빠지다 보면 소비자들이 그 가맹점을 찾지 않을 수도 있고요. 결국
예, 예.
그 수익이 나빠지면 점주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한 유명한 치킨 그 체인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예.
네.
당장 많은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차츰 개선되는 모습을 기대하겠는데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타벅스가 며칠 전에 2020년까지 플라스틱 빨대를 없앤다고 했는데 이번엔 현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했네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현금을 내고 커피를 마신 기억은 거의 없고 카드를 쓰던지 아니면 전용 앱을 가지고 결제를 하는 편인데요.
물론 이제 저도 커피 전문점뿐만 아니라 뭐 심지어 동네 편의점 가서도 카드로 결제하곤 하니까
네.
현금 별로 써본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네요, 요즘.
네, 사실 현금을 쓰면 거스름돈으로 동전을 받았을 때 좀 처치 곤란인 경우도 있고 해서 카드를 많이 쓰시는데요. 현재 스타벅스 전국 매장의 현금 사용 결제 비중이 7% 수준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 얘기는 93%는 현금 외에 다른 수단,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라든지 또 요즘 모바일 페이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예.
걸로 결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뭐 모든 매장에서 현금을 안 받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고요. 4월부터 사실 3개 매장을 현금 없는 매장으로 운영을 해봤는데 정산 시간이 하루 평균 50분 정도 줄어들어서 직원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아주 조금씩 드는 시간이지만 이걸 다 모으면 50분이나 되더라는 거죠?
네, 예. 보통 하루에 7번 정도 정산을 하는데요. 그 시간들을 다 모아봤더니 50분 정도가 줄어들더라.
예.
그래서 그 시간을 뭐 손님 응대라든가 뭐 매장 정리 이런 데 썼더니 더 효율적이더라 뭐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매장 100곳을 추가로 더 운영을 하기로 했다는데요. 그래서 모두 103곳의 매장에서 현금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동네에 마실 갔다가 모바일 페이도 없고 카드도 안 가져왔다. 현금밖에 네. 없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커피를 못 마시는 건 아니고요. 그럴 때는 선불식 충전 카드에 현금으로 충전을 해서 사용하도록 안내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 예.
뭐 큰 반발을 하시는 고객들은 없었다. 뭐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현금 없는 매장을 운영하는 유통업체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물건 살 때 현금 내는 비중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2014년 37.7%에서 2016년 26%까지 2년 새 10%포인트 넘게 낮아졌습니다. 사실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만 있으면 요즘은 오프라인에서도 결제가 가능한 각종 모바일 페이의 결제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예.
가장 좋은 건 편리함입니다. 거스름돈으로 동전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간편하고 정부도 동전을 만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좋고 또 결제 내역이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신용카드나 모바일 페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신용상의 이유로 카드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결제 수단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카드나 스마트폰이 없는 어린이나 한국의 관광온 외국인들도 주로 현금을 쓰죠.
예, 예.
네, 그래서 갈수록 현금이 사라지는 날이 당장 오는 게 어렵진 않나. 하지만 비중은 낮아질 거다. 이 정도 예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MBC 보도국 경제정책팀의 신지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어제부터죠. 촛불 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 등에 대해서 기무사 특별수사단의 공식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문건 일체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경고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송영무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청와대가 답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예, 송영무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일주일 전에도 여성비하 발언과 관련해서 경질하라고 요청을 하셨었는데
네, 예.
이번에도 청와대가 답해야 된다. 이건 경질하라는 요구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저희가 송 장관이 1년 전에 임명이 될 때
예.
당시 그 국민의당에서는 송영무 장관의 음주운전 전력 또 전직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임명을 반대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지 그 이후에 여성 비하 발언이 몇 차례 있었고요. 또 이번에는 지금 군 기무사 관련한 계엄 관련 문건 관련해서 송 장관의 해명이 계속 달라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급기야 어제는 문 대통령께서 여러 문건들을 직접 제출하라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저는 이제 송 장관이 신임을 받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발표하고 거취를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송영무 장관이 이제 처음 이 보고를 받은 것이 3월 16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예.
근데 이때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 받고 나서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때를 예예. 보면 3월 16일이니까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만약 또 이거를 공개했다면 그 당시의 여당 그러니까 정부에게 유리한 그 자료를 공표한 것 아니냐 이런 예. 그 야당 측으로부터의 그 공격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장관이니까 정무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또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예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백보를 양보해서 일부 공개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최소한 내부적으로는 감찰을 하든지 진상 파악을 하든지 하는 그런 절차는 거쳐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예.
당시에 이분이 감사원장에게 기무사 관련 문건을 문의했다라고 이제 어제 해명을 했는데
그게 3월 18일입니다. 예.
사실은 그전에는 외부 자문기관에다가 법률 자문했다 이렇게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처음 해명은 그랬었죠. 예.
네네. 그래서 어쨌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대처하는데 적절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예. 그런데 송영무 장관이 대처한 그 내용을 보면 과연 네. 이것을 덮으려는 의지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지는 좀 의문스러운 게 3월 16일에 이제 처음 보고를 받고 나서 3월 18일에 감사원장에게 구두로 질문을 했고
예.
또 추가로 이제 입장 내놓은 걸 보면 4월 30일에 청와대 참모진하고 만나면서 여기서 이제 예. 이 문건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러면 적어도 이 문건을 은폐하거나 적극적으로 예. 덮으려고 노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또 그렇게 봅니다. 뭐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예.
그 문건의 존재, 그리고 작성 의도, 시기 등등에 관해서 내부적으로 진상 파악 내지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예.
4월 30일에 청와대에 기무사 개혁 관련한 회의를 하면서 청와대 참모진에게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서 설명을 했었고
예.
당시에 참모진들은 그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당시 4월 30일에 청와대에 보고를 하는 즈음에서는 적어도 3월 10일 날 처음으로 그 문건의 실체를 안 이후로 나름 어느 정도의 진상 파악을 하고 나서 제대로 보고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와대 참모진하고 만나서 이 문건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예.
그 단순한 언급에 불과했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진이 이것의 중요성을 알아차리지 못한 일종의 판단 미스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송영무 장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한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예.
그 문제를 이게 더 이상 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큰 문제 아니고 취약의 상황을 가정한 문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이 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별 문제 아니다.
예.
라고 해서 지나가는 식으로 설명하고 그냥 끝내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진상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보고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나가고 차후에 다시 한번 상황을 보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각에서는 송영무 장관이 일종의 내부 고발자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이런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원장에게 구두 질문도 하고 청와대 예. 참모진을 만나서 언급하기도 하고 하면서
예. 예.
기무개혁 TF의 활동을 계속 관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기무개혁 예. TF에서 기무사 개혁의 어떤 수준에 미치지 예. 못하자 기무사 예. 개혁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예.
말하자면 문건을 대방출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기무개혁 TF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무사 개혁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이것을 폭로하듯이 외부로 유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번 사태를 놓고 기무사 개혁을 방해하려는, 저항하려는 세력과 개혁을 하고자 하는 세력의 무슨 다툼이다. 또 금방 말씀하신 그런 또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어쨌든지 군의 특별수사단이 발족이 됐기 때문에
예예.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모든 사람들이 군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그 군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장관의 경질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좀 이른 상황 아닌가요?
저는 송 장관이 그동안 여성 비하 발언, 특히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 군내에서 성폭력 관련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방의 수장으로서 그동안 군을 개혁하겠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혁이 되었는지에 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어제 대통령의 문건 제출 명령으로 인해서 송 장관에 대한 신뢰는 저는 앞으로 계속 국방장관의 직위를 업무를 계속 해나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당시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계엄 검토한 문건은 본인이 만들라고 지시한 것이지 어떤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요.
예.
그러나 이제
조사를 해봐야지 아는 거죠.
예예.
예예.
그러면 그 이런 해명이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윗선의 지시 없이 기무사령관 단독으로 판단해서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
저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예. 자, 요즘 뜨거운 이슈 중에 또 하나인 최저임금 관련된 질문 드리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제 그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 즉 2020년 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한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데 김관영 원내대표께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후속 입법과 정부 재정으로 상쇄할 수 없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거든요.
예예. 예.
그러면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는 건지요?
저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임금 정책에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는 최후 수단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 사용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다.
예. 예. 그리고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정부 재정이 별도로 투입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올해 일자리 안정기금으로 저희가 3조 원 정도를 마련해서 16.4%의 인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정부 재정으로 이렇게 일자리 안정자금 만들어서 최저임금의 부족분 이런 것을 보충해주는 나라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전세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고요.
예.
적어도 지금까지 저희가 최저임금이라는 제도를 유지해오면서 정부 재정으로 개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올해 또는 내년 정도에 갈수록 좀 그 규모를 줄여가면서 시장에서 이것이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예.
별도의 정부 재정 지원 대책이 필요 없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 한다라고 예. 저는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일 것인지 그것이 뭐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것은 사용자 측, 근로자 측, 공익위원들이 공이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할 사항이지만 저는 적어도 올해 인상률을 고려해 본다면 내년 인상률은 적어도 두 자릿수는 곤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의 인상률은 한 자릿수 정도가 되어야 된다.
예, 예. 예.
그런데 지난 대선 때 그 다섯 명의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예.
심지어 당시에 이제 안철수 예. 당시에는 이제 국민의당 후보였죠.
네.
이분도 2022년까지 만 원.
예.
유승민 당시에 예. 바른정당 후보도 2022년까지 만 원. 다 비슷한 예. 공약을 냈고 그것을 실현하기 예. 위해서는 다 두 자릿수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저희가 그 5년 동안 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 계산해 보니까 연평균 9.5% 정도로 인상해야 되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제가 당시 저도 공약을 만드는데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적어도 최저임금이 만 원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상당히 있었고 다만 만 원을 몇 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달성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국민의당은 이제 5년 만에 또 민주당은 3년 만에 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약을 이제 냈었던 것이죠.
예.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최저임금을 이 적용되는 산업 현장 또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예.
다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 뭐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가 임대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나 이런 입법이나 이런 정부 재원 지원 정책이 최저임금의 전체적인 그 큰 방향을 바로잡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최저임금만은 아니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 이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보완입법, 예. 공정경제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 수수료나 가맹점 보호나 또 상가임대차 보호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후속 입법과 관련해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서 그것이 내려가지 않은 건 아니고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은 것들은 야당이 반대해서 결국 통과가 안 되고 있었던 것인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요?
예예.
네,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에 정식으로 입법 발의된 것은 그렇게 뭐 오래되지는 않는데요.
예예.
어쨌든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의논해서
예.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이라고 하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되는 것이라면 적극 추진해야겠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이혼 리포터.
네, 무더위가 일찍 찾아왔고 또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폭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초복인 오늘도 어제만큼 혹은 어제보다 조금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일 높은 단계인 폭염 경보가 이제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고요. 발효 중입니다. 뜨악볕 아래 낮 기온 오늘 서울 34도, 강릉 36도, 전주 35도, 대구 포항은 37도로 웃돌겠습니다. 습도도 매우 높으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가뜩이나 무더운데 전남, 영남권은
이범의 시선집중 지금까지 1부 들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